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부모가 아이를 나무랄 때 큰 아이를 나무라게 되면 큰 아이만 나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큰 아이를 나무라는 까닭은 큰 아이의 잘못도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둘째 아이나 그 밑에 아이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끼친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만 겪는 고통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끝날 일을 끝내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써 겪는 이 일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겠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 가지 재앙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이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거니와 또한 우리가 그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는지, 도대체 그 힘에 묶인 데서부터 어떻게 해야 인간은 풀려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학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보니까 바로와 이 바로 애굽 신하들의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일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표징, 그 사인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지만 오늘 보니까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이 표징을 정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떻게 해야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출애굽이 가능한지를 이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학습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4000년간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맥추절 절기를 계속 지키는 백성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토록 한 이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했을 때 생기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갖게 될, 얻게 될 목적, 이런 것들을 너무 그야말로 뚜렷하게 학습한 결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어떤 교육보다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내가 죽고 사는 길을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학습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정말 귀에도 메고 뭐 집에도 달고 뭐 술에도 달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토록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이란 곧 죽고 사는 길이에요. 단순히 조금 더 지혜롭고 더 뭐 우매해지고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의 목적을 무슨 뭐 학습을 돕는 무슨 보조 수단도 아니고, 인생을 성공하는 세상적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도 아니고, 이게 죽고 사는 길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가 정녕 죽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학습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못 가르칩니다. 벌써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머리가 커지면 그 얘기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이야말로 어떤 교육에 앞서서 어려서부터 해야 하는 교육. 그래서 정말 모태 신앙이란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슨 조롱조롱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대로 모태 신앙을 받았다면 그 신앙보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로를 깨우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후대에 전하는, 자자손손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각인시키는 것이죠. 머릿속에 아예 그냥 새겨넣듯이, 마음판에 새겨넣듯이 새겨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것.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거는 뭐 후렴구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머릿속에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보내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주인을 섬기도록 하라.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그건 네가 교만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그렇게 겸손할 줄 모르느냐? 이제 바로에게 대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언제쯤이면 겸손해질래? 자,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 바로의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겸손할 줄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만해서 그렇다는데, 교만과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경계선을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착각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모든 교만은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뭐 머릿속에 좀 들면 이 지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뭐 교만을 떠는 거고, 조금 힘이 생기면은 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다 그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그야말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착각이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내 거 아닌 줄만 알면 돼요. 몰라서 그렇지. 착각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교만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착각이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회방꾼은 누굽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고집하는 나 자신이죠. 바로의 지금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주위의 무슨 신하들입니까? 바로의 적은 바로예요. 바로를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 애굽 땅의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을 누가 그 감히 거스를 수 있어요?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거스를 수 있을 뿐이에요. 바로만이 바로를 대적할 수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가장 큰 적이 하나님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어려워서 무슨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못 배워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뭐 갖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꺾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야 내가 나를 착각하는 게 버릇이 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습관이 되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삶에 마치 지혜이고 강한 자의 것처럼 생각하다가 우리 인생이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타래가 얽혀서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풀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인간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습니까? 마치 뭐 영어 잘 뭐 이렇게 배우는 책, 참고책 같대. 저는 성경 뭐 일독을 돕는 책들이 여러 개 나와야 돼요. 그런 책 같아요. 각자 자기가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성경 자체를 읽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책을 8권 읽고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알아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 8권 안 보면 책이 두 번을 읽었겠더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지혜로서를 수없이 우리가 배우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끝내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가르치는 길을 접어들지 못하고 인생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화거리예요. 똑똑한 그만큼 밖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바로의 적은 바로라고 오늘 뭐 말씀의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달고 싶은 제목은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인생에 어떤 누구도 밖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반면 교사로도 나를 도울 것이요. 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사람은 나를 도울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억압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적이지 내가 만든 천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회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를 가장 회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윤여정 씨가 그 상을 탄 걸 보고 이 사람 참 나이도 뭐 70대. 와, 이거 좀. 근데 요새는 뭐 그 사람 어록이 아주 그냥 요새 뭐 회자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오스카 상 받았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나? 뭐. 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무슨 뭐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게는 대본이 성경이다. 이거 좀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처럼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면 주어진 상황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대하듯 했다면 아, 저기까지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어려워서 나는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내가 연기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주어져도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가르쳐 주는 게 있더만. 야, 그렇게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인생에 뭐 이거 뭐 밟은 것처럼 생각해라. 아침부터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아서 그 말을 이제 안 쓰겠는데 길 가다가 뭐 밟았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그게 듣기가 뭐 상스러운 말 같지만 그것보다 큰 지혜가 없어요. 그게 내 자존심을 끊는 이유가 된 것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빌미가 된 것이고 그랬더니 내가 이겨진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인생길을 회방하지 않았어요. 나지 70이 될 때까지. 그랬더니 저렇게 상을 받는 영예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좀 이게 다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교만하고 신앙이 없으면 없는 이름으로 교만하고 양쪽 다 교만해요 보면. 그러나 뭐 신앙이 있건 없건 종교가 있건 없건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참 신앙이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한국 사람은 예수 그렇게 많이 믿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 문턱에도 못 가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참 신앙인지. 오늘 보니까 바로에 걸려 넘어져서 그 이상 못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라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이 뭔데 도대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게 구원인데 그거 되냔 말이에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뭐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오면 이건 재앙의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중앙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쪽에 메뚜기 가끔 소식이 있는데 정말 지나가면 끔찍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하늘이 까말 정도 아닙니까? 그 뭐 펄벅의 돼지 이런 데 나오는 그 이 메뚜기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으로 뭐 이렇게 저기 저 한번 다 쓸고 갔는데 그나마 남은 것들, 우박에도 안 부러진 것들, 뭐 그걸 조금 늦게 이렇게 또 피어나서 어떻게 이삭이라도 맺은 거.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오면 이제 그야말로 그냥 남는 게 없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만큼 끔찍한 게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이제 이거에 그냥 땅이 안 보이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로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8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자 이제 답답한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일종의 반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한테 아니 지금 애굽 망한 줄 모릅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오면 굳됐다죠 뭐 사실은. 그렇죠. 이거 해서 안 될 말 아니에요. 제발 그 사람들을 지금 보내줘라.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애굽이고 뭐고 뭐 당신이고 우리고 다 없다 이제. 신하들도 제 목숨이 살아야 신하예요. 무슨 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올 때까지 온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뀌어야 할 사람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처럼 어리석은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면 될 텐데 나는 안 바뀌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되는데 안 포기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건 마치 아름드리가 한 열 아름드리나 되는 나무를 붙들고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콰이어 같은 나무에다 도끼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애가. 애한테 아무리 큰 도끼를 준들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세콰이어 나무를 어떻게 쓰러뜨리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가. 본인은 뭐 애굽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신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이 협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의 태도가 이 보십시오. 야, 가라. 이제 섬기라. 근데 누구누구 갈래? 또 여기다 또 하나 또 조건을. 자, 가라. 근데 누구누구 갈래? 아니, 다 가겠다는데 왜 누구누구 가게는 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협상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은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가 목적이에요. 모든 협상은 내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상 타파가 목적이지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현상 유지의 개념이 아니라 현상 타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분 앞에서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게로 돌이켜라. 그런데 누구누구만 보내드릴까요? 그래요. 자, 9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바로가 참 얘기하는 언변이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자, 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야, 너희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애들 보내면 안 돌아올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인질로 잡겠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비비꼬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로 내가 안 보내는데 너희들 어린애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돌아오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인질 다 인질극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보면 다 인질극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무너진 교육 시스템, 학원 시스템 이게 다 인질극의 일종이에요. 애들 다 볼모로 잡아가지고 부모들 다 그냥 호주머니 터는 일이죠. 참 심각한 일들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단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인질극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질극을 풀어주고자 하는데 그 중간 또 관리자들이 또 인질극을 버리는 것이고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인질범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 시스템은 많은 경우 인질극입니다. 점점 불안하게 만들어요. 점점 뭐 그 가져오라는 게 많아요. 점점 하라는 일이 더 많아져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니 구하는 바를 지가 왜 결정해? 너는 이걸 구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너가 구하는 건 이거야. 너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네 삶에 필요한 건 이거야. 아이폰 12야 새로 나온 거. 이게 여러분 인간을 휘두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도 몰라요. 너 욕망은 이거야 라고 규정하면 그때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는 뭐 말 안 들으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거죠. 바로 앞에서. 그 여러분 매장에 가서 물건만 보고 안 사면 쫓겨날 줄 아십시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재앙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남의 얘기 읽듯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여기 다 고스란히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권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묶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아도 때로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살아도 같이 살다가 싸우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회절하고 훼손하여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쥐고 흔들어서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도 아예 싹을 잘라주셔서, 하나님과는 타협이 가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오히려 순종만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말씀이라면 내 생각은 100번 1000번 틀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100번 1000번 옳은 것임을 인정하오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가장 큰 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적보다도 큰 나를 두고 이웃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셔서 우리의 그 죄성,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죄성을 꺾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 것 없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 되어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